벌써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세례 요한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3장 1절에서부터 쭉 그 이어지는 그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몫을 맡았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르면서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하자면 천지개벽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사실상 천지개벽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에서 이보다 앞서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가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같은 의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악한 세상의 질서를 바꿔서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한 만큼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다지도록 또한 선포합니다. 도저히 일상적인 어법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거친 말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시대의 징조를 예감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아두는 것이 앞날을 대비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에 적어도 동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어쩌자고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속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인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일종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 이게 좋다 보험에 들어두는 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속마음은 그 세례의 의미에 걸맞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세례요한은 하나의 의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례는 곧 회개를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의표를 찌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선민의 대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새삼스러운 세례며 무슨 새삼스러운 회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더 격하게 선포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외적 형식으로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만큼 구체적인 삶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 이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추상과도 같은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움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세례 요한 앞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답합니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 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많이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군인들까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이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례 요한의 그 선포와 지금 이 답변들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엄청난 선언,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놓은 답변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묘할 정도로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어법이 단호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은 언뜻 보기에 이 후반부에서 요한은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선 사람들은 첫 번째 무리로서 그 부류를 특정하지 않은 그냥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세리와 군인들까지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사들인 세무업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리가 아니라 관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일종의 업자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리라기보다는 얼마만큼 걷어서 일정 액수는 자기가 챙기고 일정 액수를 간에 납부하는 세무업자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인은 로마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기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에 속한 그 사람들이거나 또는 지방경찰의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세리나 군인은 그 일에 종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역시 되었고 민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 권력체제의 하수인으로서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런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천지개벽의 선언에 걸맞는 요구라면 마땅히 그 불의한 그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요한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패하고 범죄적인 체제의 전복이나 또는 그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요구는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음을 던진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대단한 요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쩌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나머지 한 벌을 나눠주고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는 정해준 대로만 받아라. 군인은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묘한 불균형, 엄청난 앞에서 엄청난 천지개벽을 예고하는 그런 선언과 너무 평범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대목의 그 묘한 그 사이에 그 묘한 불균형, 이 묘한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요구, 별로 위험 부담이,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요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평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체제의 변화를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요한의 이 선포가 겨냥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땅히 세례를 받은 자의 그 합당한, 세례를 받은 자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줄여서 얘기하면 사랑의 실현이요. 정의의 구현이라고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계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반부의 이 답변은 급격한 체제 자체의 변화를 이루는데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고 각자의 삶의 태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 두 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한 벌을 남에게 주기가 쉽습니까? 두 벌이 있으니까, 여러 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남은 것을 남에게 거저 주는 것도 간단히 됩니까? 그래도 이 두 가지 경우는 하면은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옷 있는데 하나 더 주지, 음식 남는 거 이거 줄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세리들은 정해준 대로 거두어드리는 것이 세리들에게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었지만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리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었고 그런 만큼 세리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만큼 자기한테 떨어지는 목도 큰 겁니다. 세무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어떤 세리든지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격에 해당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스르기, 그 상식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군인들에게도 정해진 봉급이 있었지만 그 봉급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가진 그 무력의 특권으로 강탈하거나 사람들을 부당하게 고발해서 고발당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이 예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에게 돈 봉투 주는 거 사라진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가 어땠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요구는 그 상식을 거스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체제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상식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와의 싸움을 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자기와의 일상의 삶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편승하기는 쉽습니다. 별 생각 없이 현실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편하고 아니면 그에 강력히 저항하는 대열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그 대열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따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깨끗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처한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손 털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일상 안에서 각자가 의의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불의를 보고 그에 대해 대대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일상의 삶,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몫을 감당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의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상에서 의의를 이뤄야 할 각자의 몫이 방기되어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 진실의 그 의미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죠. 종전선언과 더불어서 평화체제가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해서 적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아직 새롭게 짜이지 않은 그 질서 안에서라도 신뢰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해야 비핵화도 하고 다 한다. 이게 아닙니다. 아직 새로운 판이 짜여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걸 지향한다면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한 일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이 국면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너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자주 할 때 나부터 변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바라겠느냐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땅에서 하늘의 삶을 이루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지옥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 답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기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삶,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을 스스로의 삶에서 선취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세례요한의 선포는 그야말로 선구자로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 가장 적합한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결코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이어지고 한 구간 한 구간이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개의 열매, 그것은 곧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이미 배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을 펼치려 하지 않았다면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의 감정도 없는 이들에 대해서 또한 불의를 숱하게 자행하고도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의감을 갖지 못하고 없었다면, 그것이 없었다면 40년 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이들을 보고 분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젯밤 오늘 사이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마음 뭉클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접했습니다. 어느 경찰관 얘기죠. 그 테레비에 MBC에 아마 방영이 된 것 같은데 울먹으면서 증언한 경찰관의 증언. 절도범을 붙잡고 나서 봤더니 슈퍼에서 사과 6개와 우유 2개를 훔친 절도범을 잡고 나서 봤더니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고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고 몸은 병들어서 하던 운전도 못해서 아무 수입도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기 위해서 그걸 훔쳤다는 결국 슈퍼주인도 선처로 호소하고 경찰관도 조사는 다 마쳤지만 훈방을 해주면서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고 보냈다는 그 얘기입니다. 또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돈봉투를, 20만원 든 돈봉투를 주고 갔고 결국 경찰서에서 관청에 알려지자 그 사람의 그 식비를 보장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경찰관의 증언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끼니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냉혹한 법의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공경에 빠졌을까 그를 돕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아 그래도 이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냉혹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짠하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세상이 삭막하지 않다는 희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바로 그처럼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